2020년 5월 17일 뉴호프교회 주일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으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펼칠 수 있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널리 편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담의 후손들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사도인의 징표입니다. 제목이 시사하는 바처럼 나는 모세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 그 정도는 아닌데 나와는 좀 동떨어진 느낌을 여러분이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일이나 또 반복되는 가사일, 직장과 사업에서 이렇게 부과되는 책임들, 또 인간관계나 심신의 질병들, 그 다양한 종류와 설정과 배경들은 달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를 훨씬 초과한 그런 요구에 또 입장에 그저 모세처럼 아주 피할 길만 있으면 도주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나 그런 마음의 상태에 공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모세처럼 고통과 절망을 느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의 나라를 통해서 해방과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소제목입니다. 격려의 징표 그리고 두 번째 체험의 징표 이 순서로 말씀을 살핍니다. 먼저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로 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는 순종했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에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본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첫째, 격려의 징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황당하리만치 가늠이 되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를 받는다면 모세처럼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런 높은 분을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모세처럼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그 관점을 나라는 사람의 실력과 자격, 또 내가 감당할 사역과 상대할 사람 사이에 나와 그 사역과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엄청난 간극과 그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주눅 들고 초라해진 나 앞에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이것을 알면 너는 당당해질 수 있다고, 너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징표의 특징은 미래에 일어날 일의 전망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요. 오히려 미래에 이 산에서 드릴 예배의 사건의 시점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징표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징표나 뭔가 미래에 대한 약조로 느끼는 것과는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것을 저는 예언적 회고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확률적인 사실의 가능성, 여기에 될까 안 될까 여기에 불안해하지 말고 그 모든 과정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의 그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준 가르침은 이런 예언적 그 회고, 이런 원리로서 납득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의 미래에 대해서 몰라서 불안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 아뢰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이렇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표시로 너희에게 평강이 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표시로 주신 이것이 너에게 징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징표를 주시는 의도는 모세로 하여금 이때껏 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착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표를 주셨을 때 이것을 가지고 광야에 가서 뭘 어떻게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뭘 어떻게 하고 십계명을 줄 것이고 이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그것 정도가 아니고요. 이 징표는 구체적으로 네가 내 말을 듣고 말씀대로 출발하겠느냐라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자기가 구상한 대로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는데 80년의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브라함이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던 것과 그리고 떠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요 사실만 확실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첫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의 내용은 그 모세의 그 초점을 자기와 자신의 능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눅이 들고 주저하는 것은 내 계산, 내 능력에 맞추어서 내 모든 상황과 미래를 계산하고 그 틀에 넣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미래는 내 책임이 아니라 내 소관이다. 너는 메신저, 소식을 배달부이지 메시지는 나임 대신, I am 대신 하나님 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징표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 징표의 내용 두 가지를 잊지 않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징표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표의 표징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삶의 모든 여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내가 보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신부님을 잊지 말라. 네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고 앞으로 가야 될 내 인생에 있어서 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딱 한 가지 북극성처럼 변하지 않는 노스스타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새롭게 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보내졌다는 것. 여기에 잣대를 맞추고 우리의 모든 미래는 평가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일이 가능할 일인지 아닌 것인지 하는 것을 염려하지만은 하나님의 염려는 내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것인지 아닌지가 염려입니다. 주님의 염려는 내 마음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실 만한 여유가 있는가? 또 두 번째는 너는 사명 이행으로 수행해 갈 때에 내 성격이, 내 성품이 불로 연단한 금처럼 순전한 그리스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성화를 각오하고 있는가?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불렀던 하나님은 성육신전의 예수 하나님이심이 분명한 것은 오로지 이 경우만이 메신저와 메시지가 한 인격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한 명령을 승천하기 직전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그 내용으로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세 가지 경험의 징표입니다. 체험적인 징표입니다. 이 징표의 특징은 처음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라면은 그리고 순종으로 내가 받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 징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내 심령 가운데 같이 역사함으로 같이 콜라보레이션 같이 만들어가는 징표라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권고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사명을 받들기를 주저하는 것은 우리도 이해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약속을 믿고 자기네 인생을 걸고 따라오게 하겠는가?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출발하겠는가? 네 말을 믿겠는가 할 때에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징표를 모세에게 주시는데 이 징표는 모세도 같이 동참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체험과 증거입니다. 첫 번째, 체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내 주장대로 받아들이게끔 설득할까 이런 방법과 테크닉 이런 데에서 확 바꾸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데 관심 두지 말고 모세 내 자신과 생애와 인격에 생긴 변화로 거기에 생긴 체험과 확신의 자리로 그것이 확실하냐 안 하냐 이것으로 주목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너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자신 있고 확신하는 근거가 유력하고 유명한 어떤 사람의 말과 주장인가, 너의 체험인가, 그들의 경험인가? 예수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 의견과 생각은 됐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돌직구처럼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예수는 그렇게 그게 좋아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셨다라고 좋아하셨습니다. 바로 이 입장에서 야고보 1장 22절은 너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속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로 그 다음 도전을 해나갈 때에 뒤를 돌아보시고 또 그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바로 이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체험적인 신앙의 증거가 있습니까? 두 번째, 행함의 증거입니다. 증표,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먼저 묻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모세야, 우리 대화를 미래에 대해서 이런 일이 될까 안 될까, 이 조건이 맞을까 안 맞을까 추정과 가설로 혼잡하게 하지 말자. 그냥 구체적으로 내 손에 잡혀있는 가능한 대화를 하자꾸나 라고 초청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또다시 돌직구처럼 던지십니다.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일주일에 10분의 여유 시간 계십니까? 10분의 여유 돈이 계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 사람을 위해서 전화 한번 할 수는 있겠는데 주님 묻습니다. 너는 왜 그거 안 했니? 모세는 자기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할 수 없이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양칠 때 썼던 목부가 쓰는 지팡이 고리가 있는 그 지팡이 한 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 하나를 순종해서 바칠 때에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가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던져라였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냥 무작정 내 맘대로 네 손에 있는 거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런 명분으로 가지고 제 맘대로 포기하고 버려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초점은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려라고 하셨을 때 버리는 것,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가진 것에, 손에 있는 것에 아주 사소한 것,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 주권, 그것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내 돈 10불에 대해서, 내 시간 10분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나에게 양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땅에 던져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순종하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뻗어 뱀으로 변한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 지시는 뱀의 머리 밑을 잡고 눌러서 뱀이 물지 못하게 잡는 그 상식을 완전히 거슬린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겁이 났지만은 모세가 눌 징끈 감고 순종할 때에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체험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무슨 체험적인 징표가 된다는 말씀인지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지팡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모든 중요한 구원의 사건에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사건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뱀으로 바뀌었던 그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명기하시고 바위에서 물을 낼 때에도 바로 그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하시고 광야에서 아말렉과 더불어 처음 전쟁을 수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높이 들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힘이 붙일 때에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옆에서 부축하는 이 장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세워진 골고다 새 십자가 사건을 미리 연출하는 보이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뱀, 그리고 예수는 이 지팡이와 이 뱀, 이 두 요소, 심판과 구원을 한 몸에 지는 불타는 떨기나무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은 뱀이 그렇다면은 그건 됐고요. 그럼 왜 하필이면은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모세가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을 건지는 징표를 받게 할까요? 그냥 머리 잡고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예수가 누구이신가? 바로 유월절 그 장자 재앙을 그 나일강의 피로 변한 그 열 가지 재앙의 시작에 맨 마지막에 완성이 된 유월절의 장자 재앙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어린 양이시며 또 이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것의 완성으로 오신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해줬던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죽음 같은 고통을 감내하고 발꿈치를 상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뱀의 머리를 누르셨기 때문에 모세는 손으로 뱀의 꼬리를 잡아도 해를 받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실물 계시였습니다. 당장에 볼 때에는 이 뱀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이 뱀은 예수께서 그 머리를 발로 누르시고 계셔서 아무리 하더라도 이 뱀은 머리를 갖고 모세를 해칠 수 없는 뱀의 상태라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은 그 최종 종착점이 내 선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 그것이 나타내는 것, 그것이 내 선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24장로들이 왕관을 벗어서 그 어린 양 앞에 던진다는 그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내게 이런저런 놀라운 일이 생긴 기적 같은 사건의 체험, 이것의 종결점은 내가 아닙니다. 내게 이런 것이 일어났다는 이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이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서는 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움직이시고 그 능력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 같은 자를 사도인으로 쓰신다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요 은혜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징표만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선함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온 것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단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체험의 증거가 왜 말랐을까요? 그 체험의 증거를 여러분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체험의 증거는 먹는 것은 예수께서 하셨다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화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사인은 내 인격과 생활에 일어난 변화를 통한 증표입니다. 이것이 이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이는 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화의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증거의 첫 번째 순서가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손을 가슴 속에 넣었다가 빼었을 때에 자기의 heart, 그 심장이 마치 무증상 코로나 바이러스 복인자처럼 오염된 병균으로 가득 찬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손이 하얗게 나병 환자처럼 바뀌었습니다. 마치 미리암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떠나니까 하얀 나병으로 덮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암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문둥병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키고 막아주었던 보호가 없어지니 하나님이 막아주었던 보호가 그것이 회막이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락이 없어진 그 모습이 드러나니까 원래 그 나병 환자 같은 모습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서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자신의 헛됨과 부정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쓰시지를 못합니다. 쓰셔도 자기라는 나라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의 선행과 덕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도인 되는 그 걸음은 끊임없이 나의 악행과 부족과 모자람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사명을 맡기시고 사도인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와 자비에 대해서 한없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한 고마운 그래서 더욱더 무익한 종이지만 충성하겠다는 그 마음의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불뱀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회막 문 앞에 높이 달아라고 하시면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뱀과 보는 자가 예수와 믿는 자로 완성이 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서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타는 듯한 고통이 있음에도 노뱀처럼 달아매신 예수를 바라보므로 구원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그대에게 지속됨을 알리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의 증거입니다. 더불어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도인으로 사명을 계속 맡긴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걱정은 우리에게 이런 갈등과 갈증과 갈망이 사라지고 나는 그저 선하게만 보이고 나의 죄와 부족도 덤덤하게 여기는 화임맞은 양심이 될 때 우리는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서 멀어짐이 아닌지 사도인의 위치에서 떨어짐이 아닌지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도인으로 부르시는 세 가지 경례의 증표, 세 가지 처음의 증표를 새겨서 사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